날 무척 덥죠? 예. 그래도 이 본당이 시원한 편인데, 막 들어온 분들은 더워서 부채질하는 분도 계신데, 부채질 하세요. 괜찮아요. 예. 자, 우리 지금 창세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 어쩌면 서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기록된 목적,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기록을 했느냐가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의 문명 속에서 우상 숭배와 물질 문화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인도해 내죠. 그들이 만난 현실은 광야입니다. 당연히 어디와 비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애굽의 문명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들의 전통적인 야훼에 대한 신앙은 다 희미해지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잊혀져 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 황당한 현장을 맞이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시내산 밑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인간을 왜 구원하였고 인간이 처해진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점령해야 될, 누려야 될 가나안은 왜 하나님의 약속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루었던 아주 중요한 서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짧은 첫 문장 속에 성경의 결론이 담아져 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의 구속은 누구로부터 끝이 날 수밖에 없는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레시트라는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결론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논리나 물리적인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변학적인 논리로 책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구원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관점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땅이, 앞을 잠깐 보실까요? 성경에서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창조의 기사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땅이라고 할 때는 또 밭 이런 게 등장을 하죠. 그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씨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밭에 초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땅 하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땅만큼 가장 잘 설명하는 물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실상 어디에서 취하죠? 땅에서, 흙에서 우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사실은 흙이라는 얘기예요. 아담. 자, 그러면 여기 땅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천지 창조의 포커스는 땅의 창조의 포커스가 있는 거지 뭐 우주 천체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오로라가 뭐며 갤럭시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데 의도가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의 첫 번째 모습을 세 단어로 성경 기자가 묘사를 합니다. 첫째 보십시다. 땅이 첫째 혼돈하고, 두 번째는요 공허하며, 세 번째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우선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한 부분을 좀, 첫째는 이 단어가 갖는 단순한 의미가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암시하는 바가 무언가를 보면 거의 이제 잘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혼돈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폼이 갖추어지기 전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닌가? 그렇지 않죠. 1절에 이미 전제가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기사가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모습은 첫째가 혼돈이었다는 말이죠. 혼돈이라는 개념은 우리 개념처럼 그런 혼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질서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폼이 만들어지기 전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간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 즉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거기다가 뭔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뭔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여기 깊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 계시록 20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무적행이 등장을 해요.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다같이 시작.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무적행이라는 말이 바로 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말은 장소를 얘기하기보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모를 깊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대로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 보면 지금 흑암이 어느 정도의 깊은 흑암이라는 말인가 하면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흑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땅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성경 전체에서는 언제 이 창세기 기사를 이용하는가를 우리가 한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을 띄워주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나오죠. 공허하며, 정확히 일치하죠.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음의 다른 말은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 이것이 창세기의 최초의 땅의 모습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 혼돈, 공허, 흑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언제 하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던져질 때,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타락이 있을 때 상태를 혼돈, 공허,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 결과 25절 띄워주세요.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그런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심지어는 초목이 없다 보니까 공중에 새들도 사라져버려요. 깃들 곳이 없으니까 새들도 사라져버립니다. 정확히 창세기 때의 모습이에요. 무언가 채워지고 틀이 잡히고 만들어지기 전에 태고의 땅의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신약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런 상태의 경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해 있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이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사실은 뭘 일깨워주기를 원하셨던 건가 하면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런 물질적인 상태의 모습을 통해서 암시하고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위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우리 2절을 볼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앞을 좀 또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영,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 혼란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 합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물론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 특별히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신약성경에서는 푸누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 자, 이 얘기가 첫 번째 두 단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첫째, 문자적으로는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히브리 말로 알을 품다 그 말이에요. 알을 품다. 새가 알을 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이 새 가게에서 일을 한 1년 남짓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아주 정성스럽게 품습니다. 꼼짝을 안 하고 품어요.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알을 착 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확하게 기간을 지킵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껍질을 깨고 새끼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달걀을 놓고 그러죠.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외부에서 껍질을 깨는 달걀 후라이밖에 안 된다. 뭐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껍질을 깨고 일정 기간에 부화 기간이 끝나면 이놈들이 나옵니다. 새끼들이. 그러면 둥지를 만들어서 키워요. 계속 먹이를 날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어미새가 계획한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어느 날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날개짓이래야 어설퍼요. 그래도 생존 본능에 의해서 푸드닥푸드닥 하겠죠. 그러나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즈음 어미새가 쏜살같이 날아서 넓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툭툭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쫙 창공을 향해서 비상을 하겠죠. 그러면 날개에 태워진 새끼들은 어휴 살았다 죽을 뻔했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경천동지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몇 차례씩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창공을 마음대로 훨훨 자유로이 날 수 있는 멋진 새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일치한 본문을 남기셨어요. 신명기 32장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가. 정확하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제 보는 거예요, 위에서. 그의 날개를 펴서 곤두박 칠 즈음에 쏜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을 품고 저렇게 하늘의 제왕처럼 독수리가 되어 구실을 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보통 양육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열 달을 배에 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제일 더디게 자라는 게 인간 같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 알에서 품는 과정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놀랍게도 한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데 딱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구원해 줄게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을 우리는 재창조라 그러죠. 특별히 오늘 여기 소개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정신과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딱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 확증되었다 로마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확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도 결국은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가 야 우리 심심한데 한번 사람이나 만들어볼까? 그러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그림을 이 창조의 그림 속에 슬쩍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선제적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자기 생명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뜻밖에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왜? 내 근거가 일반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값을 지불했으니까 아까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거꾸로 이해는 되는데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아직.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치 이런 거죠.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인 것과 똑같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아들과 병아리는 그래봐야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기 십자가에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과 사랑받는 대상으로 그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을 했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복음이 오늘 이 창조의 기사 속에 빼곡하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전부 복음이에요. 전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운행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처음에 만든 게 뭐죠? 빛이에요. 빛. 그러고 나서 그 빛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의 적절함을 얘기합니다. 적당함과 적절함은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적당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절하다는 말은 대충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합당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이 세상을. 그걸 성경에서는 좋았더라라는 말로서 토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1등하고 탁월한 걸 지향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최고가 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위치, 그 자리에 딱 맞도록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신약의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토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체 하나님의 그림을 보기까지 참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리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난제에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 해석의 가장 어려운 대목에 이제 걸렸어요. 뭐냐면 빛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있으라, 이 빛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논문 써놓은 글들을 내내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견해가 다양해요. 그래서 읽다가 3000포로 빠지다가 헷갈리제이션이 왔어요. 헷갈려요, 진짜.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크게 복잡한 이론들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견해는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도 많이 채택하여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견해인데 이 빛을 태양으로 보질 않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해는 네 번째 날 등장을 하죠.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어떤 에너지일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 해석을 따라서 성경을 풀어가자면 어디에 걸리냐면 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뭘 나눴죠? 어둠을 나눴어요. 지금까지 땅의 상태는 빛이 없었고 어둠만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탄생을 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도 해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5절.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부르셨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죠? 밤이라 불렀어요. 자, 이 해석이 이제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턱이 어디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히브리인들은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가 끝이 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빛이 있던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고 없는 시간을 밤이라 불렀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만약에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게 태양이 아니라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켠의 해석이 뭐냐면 이 빛을 태양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죠. 그 구약을 가르치시던 김정우 박사께서 써놓은 글을 어제 내내 읽어봤어요. 그 김정우 박사님은 이 첫째 날의 빛을 태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석도 어디에 걸리냐면 네 번째 날의 광명체와 걸려요. 그렇죠? 그 첫째 날의 빛을 태양으로 해석을 한다면 낮이 되고 밤이 되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이 해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 넷째 날, 14절을 보세요. 저 교독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그럼 넷째 날 만든 건 뭐예요? 첫째 날에 그 빛이 태양이라면 넷째 날에 만든 건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김정호 박사가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첫째 날 만든 건 태양이 맞고 태양 없이 낮과 밤이 나눌 수 없고 태양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날 그 식물들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을 태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넷째 날의 이 교독한 내용은 전부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만들어진 첫째 날의 태양을 중심으로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능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나누어지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질서가 모든 것이 그대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기능이 부여된 날이 넷째 날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대로라면 이 넷째 날의 모든 광명체들의 움직임과 설명한 내용들의 해석에 충돌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의 해석을 채택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태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해달별의 기능을 드디어 절기와 계절과 해를 이렇게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을 나누시고 이런 모든 질서와 기능을 부여하신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그것이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그것은 태양 이전에 어떤 어마어마한 에너지였을 것이다를 빛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이거를 택해야 되느냐 이쪽의 해석을 택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갤럭시의 빛이든 오로라의 빛이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뜨는 태양이 바라는 빛이든 성경에서 모든 빛이라는 존재에 어떤 해석과 설명을 붙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 창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빛의 질서를 누구로 묘사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이 예배자 가운데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거기에 어둠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맞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일치된 얘기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지막 날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주할 성을 얘기합니다. 해나, 여기에서 이 해는 무슨 해일까요? 물리적인 그 해를 얘기합니다. 달의 작은 광명이죠. 빛이 쓸 데가 있다 없다? 없으니 왜 없게 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모든 빛의 존재를 누구로 묘사해요? 그리스도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넘어서 온 인류에 그분만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언이 돼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건가를 사실 다 절절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게 성경 기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요한복음의 기자의 진언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원래 인류의 상태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떤 상태와 같았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운행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실체는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빛이라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8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삶에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리스도의 빛되심이 어둠을 걷어내고 공허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새날을 여는 또 새로운 한 달 남은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찬양합시다. 채로 고요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지금 혹 내 삶이 혼돈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허와 허감으로 덮여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인생에 성실하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빛으로 서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일본 땅에 가 있는 300여 명의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떠날 영덕 울진, 다음 주 대만, 남아있는 선교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시오. 인생에 찾아갑니다. 선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을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는